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편입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그 은혜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시편이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냅니다. 시편이 또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교과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이 우리 가운데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소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눈물과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러 이유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필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시편의 첫 편을 이렇게 첫 장을 딱 넘겨보면 1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편부터 사실은 굉장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편의 내용을 잠깐 보면 1편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기면 2편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은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편이 개인의 나에 국한되어 있다면, 개인의 형통을 다루었다면 2편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그리고 세상의 그 주관자가 아무리 높고 크고 훌륭하다고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2편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승리할 것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2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1편과 2편을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복된다,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승리로 결정된 삶을 사는 게 나구나. 그러면 정말 형통할 것 같은, 그리고 형통한 삶을 나는 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2편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3편으로 딱 넘기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숨이 턱 막히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저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회장 아들 재벌 2세도 그렇게 잘 사는데, 재벌보다 회장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저는 그 이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편의 그 내용은 다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표제어라는 겁니다. 3편의 표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표제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 2편에서의 나온 그 은혜와 축복, 그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는 싹 사라지고 거칠고 아주 잔인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 3편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마주한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그 친아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이여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처절한 도망길의 모습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물론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이 상황이요, 단순히 아들의 배반으로 인한 그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었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버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맨발로 울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비참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눈물로 자신을 낮춘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모습이요 저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졌든, 아니면 원치 않게 마주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졌든,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의 현실을 탁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무너진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그 절망에 짓눌려서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을 때, 영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 눈물로 걸어가야 하는 그 철저하게 낮아진 그 고개 숙인 시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결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개 숙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에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면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을 좀 적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말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 생각해보면 잘 들었을 때 유익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잘 듣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잘 들으면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구분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소리, 사실이 아닌 거짓된 그 소리를 분별 없이 다 듣게 된다면요 이것은 지혜가 아닌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듣는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은 들어야 하되 구분해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의 상황이 무너져 있다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더 잘 구분해서 저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상황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현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대적들의 고백이요, 선을 넘게 됩니다.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고개 숙인 다윗이에요. 울며 걸어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적이 아니라요, 다윗의 삶을 조여오는 존재들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옵니다. 실시간으로 대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문제들은요, 축소되는 것이 아니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적자들의 고백을, 추가적인 그 고백을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그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심판이자 저주였고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물론 연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자 영혼의 비수를 꼽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더 그 마음 가운데 찔리고 아팠던 것은요, 다윗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요, 이미 다윗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 피난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대적자들의 그 거침없는 소리에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은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상황에서 듣는 소리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적자들의 소리가 사단처럼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다윗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사단, 이 사단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렇게 소리치는 장면으로 보여졌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긴가민가 혹하는 언어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고개 숙인 그 자리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 게으르다고, 영적으로 나태하다고, 과거에 죄가 있는데 할 수 있겠냐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고, 안수 집사냐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쩜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고,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불안해하라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결할 수 없으니 혼자 끙끙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수많은 이야기로, 수많은 속삭임으로 고개 숙인 우리를 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더 낙담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요, 이런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세상의 그 소리에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아주 귀하게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이렇고 이런 존재다.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 그러니 도망쳐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병들었고 부서졌고 잘못되었고 버림받았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사단보다 더 가혹하게, 더 엄하게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은 항상 돌아와라. 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긍휼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엄한 말씀, 가혹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또한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구별하여 단호하게 그 소리를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로든 또는 의도치 않은 그 상황이로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사단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고개를 들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 두 번째는요, 방패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단호하게 세상의 그 소리를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흔드는 그 거짓 소리를 차단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것을요, 단순히 상상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 왕의 그 추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종국에 결국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 이 축복.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영광이시라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4절에도 이어집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참한 그 신음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역시 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요, 상황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에 그것을 기초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찬송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찬송으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또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선포는 입술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머릿속으로 동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의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타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요, 누워 자고 일었다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세 가지인데요, 누웠다, 잤다, 깨었다 입니다. 이거는요, 모두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표현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요,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길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극한의 공포와 긴장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잠자기는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다윗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하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이 고백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비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뜨겁게 마음 다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배당을 나섰는데, 맨몸으로 모두가 나섰는데 한 어린아이가 손에 큰 우산을 들고 예배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했대요. 아니, 날이 저렇게 쨍쨍한데 그렇게 우산을 왜 들고 가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 대답은 기도했잖아요. 그럼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다면 그 신뢰에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허공에다 외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귀한 지구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개 숙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 세 번째는요, 구체적이고 확장된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장된 간구, 이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시작한 간구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간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솔직한 언어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일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저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달라고. 저는 이 간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요,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요, 이렇게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일하여 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겉상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주 거친 표현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 다윗의 가장 큰 원수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대적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을 대입하고 해석해보면요, 압살롬의 뺨을 치시고 압살롬의 이를 꺾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게 뺨을 친다는 것은요, 명예를 박탈하고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를 꺾는 것은 사나운 맹수의 공격인 그 이빨을 부러뜨려가지고 그의 공격의 어떤 능력 또한 무력화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처절한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압살롬 맞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파멸과 죽음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남편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내가 무너지고 나의 자녀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무너지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원수와 대적에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제상 완료형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은 무너지고 의인은 승리할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난길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완료형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아직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임을 믿습니다. 승리의 기도 우리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의 기도는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발짝 또 나아갑니다. 기도가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방금 전까지요,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악이 무너지는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다윗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에만 갇혀있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향한 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는요, 압살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을 알고 이제는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일하셔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확장되어서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달라고, 공의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구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